네,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해라는 그 엄청난 장애물, 어려움들을 그들은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다리가 놔졌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닷물을 땅으로 건넜습니다. 원래 그런 바다가 아닌데, 얕은 바다가 아닌데, 이게 깊은 바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물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물이 벽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물이 벽이 되었겠습니까? 종종 영화에서 보여지는 마치 강이 말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건넌 게 아닙니다. 물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막으시니까 사이는 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던 애굽 군대는 물이 이제 합침으로 거기에 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을 물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은 이것은 들어서 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애굽의 열 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 그들이 비로소 바로가 이 그 강팍함이 꺾이면서 이제 너희들을 나가라 라고 말해주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현재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며칠 전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하면 3일 전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물은 쓴 물이었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고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됩니까? 물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문의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면서 이제 책임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쓴데 그렇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채 일주일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한 지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물론 물이 없다는 것, 또 애써 물은 얻었는데 이 물이 쓰다는 것, 뭐 그게 이제 원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걸 몰랐어요. 아, 우리들은 모세한테 했지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리더해서 자기의 계획과 방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모세는 온전한 허수아비입니다. 또 모세는 온전한 바지사장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어요. 몸통은 따로 있어요. 모세는 깃털에 불과해요. 그 몸통,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깃털에 혹은 허수아비 모세에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몰랐다면 거짓말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한 게 아닌 걸 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해봐라 하면서 그를 압박하고 그를 푸시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원망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능욕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부끄럽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해서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이 바로 썩은 물, 다시 말해서 써서 먹지 못하게 된 마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은 있으되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마라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이 내놓은 것, 자기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현상 속에서 그들 자신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마라와 같은 삶,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또 도우신 게 있고 그리고 또 공급하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삶.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 순간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오셨겠습니까? 다 뜻이 있는데 모퉁이만 돌아가면 되는데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건과 사고에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되게 보면 돈 문제로 또 때로는 가정 불화요. 또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또 때로는 뭔가 하여튼 그 순간에 이 울컥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가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요. 그 순간 이번에 땅콩 사건 지금도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땅콩 사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땅콩. 뭐, 정확히 말하면 땅콩 때문은 아니죠. 봉지 때문인 거죠. 또 봉지는 또 정확히 말하면 뭔가 어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서비스인 거죠. 그런데 자기를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역정을 내고 감정을 내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참고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갔을까?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한 번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그것으로 지금 또 징역을 살고 또 구속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에요.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죄를 받고 또 정신 차리면 또 죄를 받고 또 죄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럼 이제 다 됐겠지 하고 정신 차리면 또 다시 죄를 받는 이게 반복이 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과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저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저런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할 수 있는 근거 혹은 그러한 이 이유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그 악하여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라에서의, 이 썩은 마라에서의 일들을 돌이키시는 방법 속에서 그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그 썩은 물을 달게 하셨는데 썩은 물을 달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이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리고 모세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혹은 백성들의 악한 마음을 그리고 또 그 써서 먹지 못하는 말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썩은 물에 사과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썩은 물은 내버리고 새로운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물 말고 저기서 물이 터져나오게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물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변화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썩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조건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원하는 게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리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원하는 것은 더 커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썩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아지는 방식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안 나가요. 기도하기를 금합니다. 거절합니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께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삐뚤어져요. 교회에 담을 쌓고 예배에 담을 쌓고 기도에 담을 쌓고 성경에 담을 쌓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유 하나님이 그를 참 돌아보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악해져요. 썩을 뿐만 아니라 문드러진다. 그러나 그 악한 마음 속에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그래 내가 예배는 나가야지. 예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기도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도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그 영화 한 장면에 그런 게 있대요. 전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도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뭐 부부 싸움을 한대 애국가가 울리더래.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우다 말고 애국감, 국민을 위해 하는 것. 우리가 종종 전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날 때, 막 싸우고 뭔가 어떤 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그럼 뭐라고 전화 받습니까? 여보세요? 하고 받아요? 아니면 여보세요? 갑자기 싸우다가 여보세요? 조용히 받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알 때 우리들의 마음은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물만 깨끗하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아주 궁극적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아주 궁극적인 시험이죠. 그 궁극적인 시험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소소하게 시험받습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가? 떡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럴 때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의 뜻을, 법도를, 율례를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안 좋음이 있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그게 옳다.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하는 게 생기지 않고 혹은 바라는 게 성취되지 않고 그런 인생은 우리 평생 이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연약합니다. 혹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평생 기다리는 것이든 아니면 오늘 당장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아주 내가 아주 강하게 와닿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너무너무 또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달아져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주의 길을 기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시 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마라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들이 아주 수준이 아주 바닥에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이 종으로 살면서 아주 그냥 아주 불평이 입에 달았습니다. 원망이 아주 그냥 익숙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지배자에 대해서 항상 그런 끊임없이 대응하며 끊임없이 저항하며 항거하며 죽겠다 죽겠다 괴로워 괴로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늘 긴장한 게 있습니다. 고용인은 어떻게든지 일을 시키려고 하고 피고용인은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삶은 바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에 아주 고용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눕고 또 하는 그 모든 이 말초적인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치료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자가 아니에요. 또 악하던 자,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 말을 또 입에 달고 다니는 여전히 병자의 노릇, 병자, 환자, 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자들은 아이고 죽겠다 하죠. 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야, 늘 죽겠다 죽겠다 하죠.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치료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치료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병든 사람입니까?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평생 병들어. 언제든지 병들어요. 괜찮으세요? 아유, 하나도 안 괜찮아. 괜찮으세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평생 환자로 살다가 죽는 거. 한 번도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 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환자 되게 하고 병자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그냥 매일 골골거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같이 안 보여요. 내 세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니까. 왜냐하면 그는 감사하니까, 그는 순종하니까, 그는 기뻐하니까, 그는 감사하니까 그런 병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이 돼야지. 안 그러면 평생 병에 시달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네? 발밑 무좀에 이르러서부터, 네? 손에,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이 많은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병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치료받은 사람, 그 병을 모든 것을 다 하실까?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그냥 종합병동이에요. 종합병동으로 살면 그는 전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순종으로 낫게 하시는구나. 벌써 몸이 나오니까, 아니 마음이 나오니까 몸도 따라가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몸도 막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병이 병을 낳고 또 병이 병을 불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몸도 저절로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란을 통과하니까 마지막에 그들에게 펼쳐진 엘림이 나타났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 다음에 엘림이지 엘림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마라와 엘림이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라를 지나고 하나님 이것을 다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이게 이런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병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들에게 엘림이 탁 나옵니다. 그 엘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기쁨인 거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 병이 나서 낫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로워져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몸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엘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림을 사모하며 마라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현재 있는 문제로 더 악순환되고 또 악순환되고 또 악순환돼서 평생 한 번도 나아본 적이 없는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이 삶을 끝내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기쁜 일을 행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면서 진정한 치료되어 치료를 은혜를 누려서 주님이시는 엘림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께 나아싸오니 이 은혜를 힘입어 엘림에서의 장막이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